누가복음 4번 메시지 신성을 지닌 인성 안에서의 사람 구주의 준비 두 번째 앞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주자인 침례자 요한의 잉태와 사람 구주의 잉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은 선주자의 잉태를 묘사하며 1장 26절부터 56절은 사람 구주의 잉태를 묘사합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선주자의 어머니의 축복과 사람 구주의 어머니의 찬송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선주자의 어머니의 축복, 성령으로 충만함. 누가복음 1장 41절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은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녀가 영으로 충만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영으로 충만되기 위해 그녀가 기도했다거나 금식했다는 아무런 암시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되었음을 말합니다. 영으로 충만됨으로 인해 그녀는 마리아, 즉 사람 구주의 어머니를 축복했습니다. 사람 구주의 어머니와 그 태의 열매를 축복함. 42절은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의 열매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엘리사벳의 축복은 열매인 구주의 인성과 주인 그분의 신성을 계시합니다. 그녀의 축복은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마리아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러한 축복은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경건한 여인이었음을 암시합니다. 42절에서 열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르포스는 여기와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만 자손의 의미로 그리스도 대신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에 사용됩니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와 다윗의 가지이시며 우리가 생명나무로 먹을 수 있는 마리아와 다윗의 열매이십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의 열매를 축복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엘리사벳은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의 열매가 아이를 가리킨다는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우리에게 열매이신 주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취해드리는 열매이신 주 예수님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엘리사벳은 또한 45절에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가랴와는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천사가 그녀에게 말한 것을 믿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30절부터 37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주님의 말씀을 견고히 하는 성령으로 인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람 구주의 어머니의 태의 열매를 그녀의 주로 인식함. 43절에서 엘리사벳은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의 열매를 그녀의 주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마리아에게서 날 아이의 신성을 알아보았음을 암시합니다. 열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아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인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장 42절에서 열매는 인성 안에서의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43절에서 엘리사벳이 계속하여 사람이신 이분을 그녀의 주로 인식한 것을 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간이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훨씬 손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든 여인은 그녀의 어린 사촌의 아이가 주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이 나기도 전에 엘리사벳은 사람 구주이신 주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심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계시를 봅니다. 아기가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름. 41절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들을 때 아기가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둘 다 아직 그들의 어머니의 태중에 있으면서 사람 구주의 선주자는 구주를 만났을 때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엘리사벳은 44절에서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이하여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사람 구주의 어머니의 찬송. 1장 46절부터 56절에서 우리는 사람 구주의 어머니의 찬송을 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려고 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았을 때 그녀는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마리아는 다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으로 이 축복에 화답하였습니다. 구약의 인용으로 충만함. 마리아의 시적 찬송은 많은 구약의 인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구주의 성육신을 위한 통로가 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경건한 여인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또한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인식과 사랑으로 충만한 가족 가운데서 양육되었으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비록 마리아는 젊은 여인이었지만 구약에 관해 매우 지식이 있었고 그 구절들을 인용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녀의 찬송은 성경에서의 인용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확실히 그녀는 나실 구주를 잉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사람 구주의 잉태에 관한 말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녀 자신 안에 흡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녀 안에 있는 것을 적절한 때에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들을 갖추어야 함을 지시합니다. 한 가지 자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합당한 인식입니다. 나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마리아에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관한 어떤 것을 산출하기 위해 곧 영적인 의미에서 주 예수님을 잉태하여 그분을 낳기 위해 주님께 쓰이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영이 하나님 그녀의 구주를 기뻐함. 46절과 47절에서 마리아는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그녀의 혼이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찬송은 그녀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녀의 혼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은 하나님 그녀의 구주를 기뻐함으로 충만되었고 그래서 그녀의 혼은 주님의 찬미를 위해 그녀의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녀는 영 안에 살고 행하였으며 영은 그녀의 혼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녀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녀의 구주로 누리기 때문이며 그녀의 혼 안에서 주님을 찬미한 것은 주 여호와 위대한 지존자를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마리아가 그녀의 영이 그녀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그녀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그녀의 창조주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그녀의 구주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이미 타락되어 버린 피조된 사람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창조주가 그녀의 구주가 되셔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혼이 주님을 찬양함. 우리는 46절에서 마리아가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그녀가 끝없는 긍휼을 통해 구주이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자비롭고 신실하신 행하심을 체험한 것을 관찰함에 근거하여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녀의 찬송은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구약 시편의 몇몇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사벳의 축복에서나 사가랴의 성령을 통한 예언서에서와는 달리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영은 하나님 그녀의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혼이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그녀의 구주와 주로 간주했음을 봅니다. 모두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로 아는 것에 있어서 마리아가 체험한 바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누리고 그분을 기뻐할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찬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섬깁니다. 사실상 주님을 찬미하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로 그분을 위한 일들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면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는 생명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찬미하는 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관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좋아함과 싫어함, 우리의 결정들을 내포합니다. 주님은 마땅히 이 모든 것들에서 찬양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고 안에서, 우리의 좋아함과 싫어함 안에서, 행동 방침에 관한 우리의 결정 안에서 마땅히 찬양되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그녀의 구원하시는 분으로 누렸습니다. 그런 다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그녀의 혼, 즉 그녀 자신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했을 때 여전히 구약시대의 끝부분에 살고 있었으며 신약시대 안으로 아직 완전히 이끌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에서 하나님을 그녀의 구주로 기뻐하고 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녀에게서 우리의 영으로 그분을 찬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능력 있는 행하심을 찬송함. 1장 48절부터 50절에서 마리아는 주께서 그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긍휼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사가랴는 둘 다 그들의 비천함을 인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을 겸손하게 인식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모두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처지에 있을 때 먼저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고를 베풀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로서 15장 20절부터 24절은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긍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먹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더 멀리까지 이르러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는 오늘날의 많은 믿는 이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찬송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말하지만 그분의 은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합당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녀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불쌍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긍휼과 능력 있는 행하심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51절과 52절에서 그녀는 그의 팔로 능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천한 가운데 빠진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매우 비천하였기에 그들은 그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은 그분의 은혜보다 더 멀리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1장 53절부터 55절에서 마리아는 주린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분은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록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한 영원한 긍휼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55절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주목시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는 둘 다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의 상태를 보살피시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분이 그분의 자비로운 행동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그들의 위치를 보살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분의 신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에 따라 그분의 백성들을 방문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찬송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녀가 이 찬송을 말했을 때 그녀는 아마 아직 20대인 젊은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그렇게 젊었지만 하나님을 그녀의 구주와 주로 체험한 것과 연관하여 구약의 인용들로 구성된 찬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상들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에 따라 자기 백성을 살피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능하신 행하심에 관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을 상고할 때 우리는 그녀가 사람 구주의 잉태를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마리아는 또한 그분이 성장하실 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주 예수께 가르쳤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체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영이 하나님 그녀의 구주를 기뻐하고 그녀의 혼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체험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계속하여 비천함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신실하신 행하심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들은 그분의 약속에 의한 것이요, 조상들에게 주신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